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KBS 오디오북
시골 의사 아버지에게 바칩니다. 프란츠 카프카 시음, 성우 이자영 읽음. 어떤 꿈? 요제프 케인은 꿈을 꾸었다. 어느 날씨 좋은 날이었다. 케인은 산책을 나가고 싶었다. 그가 두 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그는 벌써 묘지에 와 있었다. 그곳에는 매우 교묘하고 불편하게 꼬부라진 길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런 길이를 마치 급류 위에서 흔들리지 않고 떠가는 자세로 미끄러져 갔다. 벌써 멀리서 그는 새로 쌓아 올린 무덤을 보았고 그는 거기서 멈추려고 했다. 그 무덤이 그에게는 몹시 유혹적이었고 그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무리 서둘러도 충분치 않다고 그는 생각했다. 그러나 가끔은 그 무덤이 전혀 보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깃발들이 그의 앞을 가렸기 때문이었다. 깃발의 천들은 휘감겨지며 굉장한 힘으로 서로 부딪히고 있었다. 기수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은 마치 큰 환호성이 휩쓸고 있는 듯했다. 그의 시선이 여전히 먼 곳을 향해 있는 동안 갑자기 자기 옆, 아니 거의 자기 뒤편 길가에서 바로 그 무덤을 보았다. 그는 급히 풀밭으로 뛰어내렸다. 뛰어내리고 있는 발밑에서 길은 계속 미친 듯이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기웃둥거리다가 바로 그 무덤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넘어졌다. 두 남자가 무덤 뒤에 서서 비석을 양쪽에서 맞들고 있었다. K가 나타나자마자 그들은 그 돌을 땅속으로 내리꽂았고 그러자 K는 돌벽처럼 굳어진 채 서 있었다. 곧장 덤불 속에서 제3의 사나이가 나왔고 케인은 그가 예술가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다만 바지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셔츠만을 걸치고 있을 뿐이었다. 머리에는 우단으로 된 두건을 쓰고 있었다. 손에는 평범한 연필 한 자루를 들고 있었는데 그는 가까이 다가오면서 이미 그것으로 공중에다 여러 형상을 그려보고 있었다. 이 연필을 가지고 그는 이제 비석의 윗부분을 장식했다. 비석은 매우 높았다. 그는 전혀 구부릴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만 그는 몸을 숙였던 것 같다. 왜냐하면 무덤이 그와 비석을 갈라놓고 있었고 그는 무덤을 밟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그는 발끝으로 서서 왼쪽 손으로 비석의 평면을 짚고 있었다. 특별히 숙련된 솜씨 덕택에 그는 그 평범한 연필로 금빛 글자를 만들어내는데 성공했다. 그는 썼다. 여기에 잠들다. 각각의 글자가 깨끗하고 아름다웠으며 완벽한 금빛으로 깊이 새겨졌다. 세 글자를 썼을 때 그는 K를 향해서 뒤돌아보았다. 비문의 진전에 대해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K는 그 남자에게는 전혀 개의치 않고 다만 비석 위쪽만 쳐다보고 있었다. 정말 그 남자는 계속 쓰기 위해서 다시 시도를 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무언지 어떤 방해물이 있었다. 그는 연필을 내리고 다시 K를 향해서 몸을 돌렸다. 마침내 K 역시 그 예술가를 바라보았고 이 사람이 이유를 말할 수는 없지만 매우 당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생동감은 모두 사라져버렸다. 그로 인해 K 역시 당혹감에 빠졌다. 그들은 서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시선을 나누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불쾌한 오해가 놓여 있었다. 때에 맞지 않게 묘지의 예배당에서는 이제 막 작은 종이 울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 예술가가 손을 높이 흔들자 그것은 멈추었다. 잠시 후에 그것은 다시 시작되었다. 이번에는 아주 조용히, 별다른 요청 없이 자꾸 중단되면서 그것은 다만 소리를 시험해 보려는 듯했다. K는 그 예술가의 처지를 슬퍼했다. K는 울기 시작했고 입에 손을 대고 오랫동안 흐느꼈다. 예술가는 K가 진정될 때까지 기다렸다. 그러고 나서 다른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으므로 그는 계속해서 써나가기로 결심했다. 그가 쓰는 첫 번째 획은 K에게는 구원이었다. 그러나 예술가가 그것을 마지못해서 쓰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글씨 또한 이제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금빛이 모자라는 것 같았고 획은 색이 바래고 불분명하게 그어졌으며 다만 글자 자체가 매우 커졌다. 그것은 제의였는데 거의 끝나가고 있었다. 그때 예술가가 격분해서 무덤을 발로 찼기 때문에 흙이 주위로 높이 튀었다. K는 드디어 그 글자를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것을 막아달라고 간청하기에는 더 이상 시간이 없었다. 열 손가락으로 그는 땅을 팠다. 외견상으로는 얇은 지각층이 한층 만들어졌을 뿐이었다. 바로 그 뒤에는 급경사진 벽들로 된 커다란 구멍이 하나 열렸다. K는 어떤 부드러운 기류에 떠밀려 등을 뒤로 한 채 그 안으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그가 그 밑에서 여전히 목덜미를 들어 머리를 고추 세운 채 예측을 불허하는 시면으로 끌려 들어가는 동안에 위에서는 그의 이름이 굉장한 장식과 더불어 비석기를 질주하고 있었다. 이 광경에 매료된 채 그는 잠에서 깨어났다.
오디오북
학술원에 드리는 보고. 구매하신 학술원 회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원숭이로 살아왔던 저의 전력에 대한 보고서를 학술원에 제출하도록 요구하셔서 저에게 영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런 뜻으로는 그 같은 요구에 응할 수 없습니다. 거의 5년 가까이 저는 원숭이 세계와 떨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달력으로 세면 짧을 수도 있는 세월입니다만 제가 그래왔듯이 다름질쳐 지나가기에는 무한히 긴 세월이었습니다. 구간에 따라서는 저는 유능한 인사들의 안내를 받았고 충고, 박수갈채, 그리고 오케스트라의 성원도 받았지만 근본적으로는 혼자서 달린 셈입니다. 왜냐하면 저를 동반했던 모든 것들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장애물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약 저의 출신이나 어린 시절의 추억의 고집스레 집착하려 했다면 이러한 성과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바로 모든 고집을 포기하는 일이 제가 제 자신에게 부과했던 최고의 계명이었습니다. 자유로운 원숭이였던 저는 이 멍에에 순응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추억이 점점 저에게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인간들이 원했을 경우에 내가 나의 과거로 되돌아가는 문은 처음엔 하늘이 지상 위에 세운 문 전체였는데 그 문은 앞으로 채찍질로 이루어진 저의 발전과 더불어 점점 낮아지고 옹색해졌습니다. 저는 인간 세상에서 한결 편안하고 동화된 느낌을 가졌습니다. 제 과거로부터 저를 뒤쫓아 불어오던 폭풍우는 가라앉았습니다. 오늘날 저의 발꿈치를 서늘하게 하는 것은 다만 한 점 바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옛날에 제가 지나왔던 저 먼 곳의 구멍은 너무나 작아져 버려서 그곳까지 되돌아가기 위한 힘과 의지가 아무리 충분하다 하더라도 그 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서 털가죽을 벗겨내야 할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역시 비유법을 즐겨 택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여러분의 원숭이 성질 말입니다. 신사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어떤 본능을 지니고 있는 한 저의 원숭이 성질이 저에게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먼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기 땅 위를 딛고 다니는 모두의 발 뒤꿈치를 간지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작은 침팬지든 위대한 아킬레스든 간의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의 질문에 대하여 극히 제한된 의미에서는 물론 답변할 수 있을 것이며 더구나 매우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은 악수하는 일이었습니다. 악수란 마음을 터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제 생애 절정에 서 있는 오늘날에야 비로소 저 첫 번째 악수에 대해 솔직한 말을 덧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학술원의 무언가 본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제시해주는 것도 아니며 저에게 요구한다든가 또 제가 최선을 다해도 말할 수 없는 그런 것에서부터 훨씬 뒤져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것은 예전의 원숭이가 인간 세계에 들어와 어떻게 정착하게 되었는지 그 기본 노선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물론 만약에 제가 제 자신에 대해 확신이 서지 않고 문명 세계의 커다란 버라이어티쇼 무대에서의 저의 위치가 요지부동한 것으로 확립되지 않았더라면 저는 분명히 다음과 같은 사소한 이야기조차 말씀드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황금 해안 출신입니다. 제가 어떻게 잡혔는지에 대해서는 타인의 보고서를 따라야 하겠습니다. 제가 저녁 무렵 물이 한가운데에 섞여 물을 마시러 갔을 때 하겐백 회사의 사냥 원정대가 그 지휘자와 함께 저는 그 이후 좋은 붉은 포도주를 여러 병 비웠습니다. 해안 숲속에 매복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총을 쐈는데 제가 총에 맞은 유일한 놈이었습니다. 저는 두 방을 맞았습니다. 한 방은 뺨에 맞았는데 그것은 가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털이 싹 미뤄진 크고 붉은 흉터가 남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저에게 불쾌하고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틀림없이 어떤 원숭이가 생각해냈을 빨간 배터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마치 제가 얼마 전에 죽은 널리 알려진 길들여진 원숭이 패터와 단지 뺨 위에 난 붉은 점으로만 구별된다는 듯이 말입니다. 이것은 그저 가외로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두 번째 총알은 엉덩이 아래에 맞았습니다. 그것은 심해서 제가 오늘날 아직도 약간 절룩거리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최근에 저는 저에 대한 의견을 신문에 내고 있는 수많은 경솔한 사람들 중 어떤 한 사람의 글을 읽었습니다. 제 원숭이 본성은 아직 완전히 억제되지 않았으며 방문객이 오면 총알이 관통한 그 자리를 보여주기 위해 제가 바지 벗기를 아주 좋아하는 것이 그 증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녀석의 글 쓰는 손가락은 모두 하나씩 분질러 놓아야 마땅합니다. 저는 말입니다. 제 마음에 드는 사람 앞에서는 바지를 벗어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잘 손질된 털과 흉터, 여기서 하나의 특정한 목적을 위해 하나의 특정한 단어를 선택하기로 합시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포악한 사격에 의한 흉터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숨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실이 문제가 된다면 너그러운 사람들은 누구나 극히 세련된 매너 따위는 내팽개쳐버립니다. 그러나 방문객이 찾아올 때 저 필자들이 바지를 벗는다면 이것은 물론 달리 보아질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이것을 그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는 이성의 표시로 간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섬세한 감각으로 저 역시 괴롭히지 말고 내버려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격 이후 저는 깨어났는데 여기서 제 자신의 기억이 차츰 살아납니다. 하겐백 증기선의 중간 갑판에 있는 우리안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면이 새창살로 된 우리가 아니라 오히려 삼면이 하나의 괴짝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괴짝이 네 번째 벽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그 전체는 똑바로 일어서기에는 너무나 낮고 주저앉기에는 너무 협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릎을 굽히고 한없이 떨면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아마 아무도 보고 싶지 않고 그저 어둠 속에만 있고 싶었기 때문에 괴짝 쪽을 향해 돌아앉아 있었는데 그러고 있는 동안 뒤에서 새창살이 살 속으로 파고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은 우선 야생동물들을 그런 식으로 보관하는 것이 유익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저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인간적인 의미에서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출구가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소한 정면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앞에는 괴짝이 있었고 그것은 판자를 서로 단단하게 붙여 만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판자들 사이에는 길게 틈이 하나 나 있었는데 제가 그것을 처음 발견했을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쁨에 차서 소리치며 환영했지만 이 틈새는 꼬리를 들이밀기에도 전혀 충분치 않았고 원숭이의 온 힘을 다해도 넓혀질 수가 없었습니다.